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2월 23일 목요일 우리 모두의 부활. 신약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설명을 통해 보건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코 형벌이 아니었다. 모세는 훗날 지상의 예루살렘이 된 전쟁, 정복, 고통의 땅인 가나안 대신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그곳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신뢰로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인물이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지만 모세는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모세가 땅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죽어서 눈을 감고 있는 그에게는 그것이 3시간이든 300년이든 결국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죽음에 관해서는 누구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게 된 후에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3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어떤 위대한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가? 또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한 보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근거하여 모세는 부활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마지막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 우리는 신명기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반응하라고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약속의 땅 접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교훈입니다.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던 모세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될 것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묵상. 이번 사기에 공부한 신명기의 기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적용.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충성하라는 부르심을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할 의인들의 표상인 모세.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시대의 소망 421. 죄로 인해 영생을 상실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위대한 소망을 삶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앉은뱅이의 절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40년간을 앉은뱅이로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이 겪는 것처럼 점점 자라나면서 다른 아이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인 갈등과 절망에 빠져 심한 마음의 고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 때, 다른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열등의식과 패배감과 외로움을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어쩌면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년, 소년,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나야 되겠다거나 걸어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이 완전히 멈추어버린 난쟁이처럼 그는 그 자리에 그냥 딱 멈추어 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그는 사춘기 시절 간절히 소원했던 꿈같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제는 차분하게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쌍하게 보여서 돈을 얻어내는 것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쾌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줄 때마다 그는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들이 던져주는 것을 챙길 때마다 삶의 의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던져주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앉은뱅이는 자신의 진실된 문제는 잃어버린 채 구걸하는 인생의 행복감에 도취되어 갔던 것입니다. 밤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산한 돈을 세며 앉은뱅이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지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싱그럽고 푸르른 그의 젊음이 그렇게 망가져 간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 없는 앉은뱅이의 절규에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그분은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앉은뱅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앉은뱅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앉은뱅이의 소리 없는 절규를 들으시고 그 해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의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본문 제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한 것 때문에 누가 덕을 봤어요? 네, 앉은뱅이가 덕을 보는 장면을 저희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기도의 처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움직일 때에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한 응답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예전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후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기도하는 일의 동역자가 되자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였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성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건물 앞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 동쪽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앉은뱅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경남 지역에 있는 한 요양원 예배소에 가서 상영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약 30여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매일 앞자리에 한 어린아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자리에 그 아이는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얘야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씩 하고 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앉은뱅이였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 장로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앉은뱅이 아이를 데려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주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주고 운동 시간에는 손을 붙잡아서 걷는 연습을 시켜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잊혀지고 버려진 영혼들을 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충실한 주님의 제자였을지라도 그들이 기도의 시간에 성전을 찾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의 현장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앉은뱅이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집에서부터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매일 그를 이 성전 미문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나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 사도행전에는 친구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앉은뱅이를 위해 사람들이 누군가 돌아가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수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이 앉은뱅이에게 다가가 성전 밖에서 이러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당신의 진짜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었지만 그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 입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평생 성전 주위만 맴돌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불쌍한 영혼이 보이시거든 그 영혼에게 내가 정말 진짜로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페루의 선교사로 가서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신도시 미라플로레스라고 하는 그곳에 페루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연합회 건물 옆에 재림교회, 큰 재림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어떤 소경 아저씨가 바구진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페루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심 궁금하여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그에게 다가가 에르마노 펠리사바도 하면서 그의 어깨를 허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손과 어깨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얼마간을 꺼내어서 그에게 전달해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시는 분도 그를 붙잡고서는 아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은 땅바닥에 엎드려 그를 붙잡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친형제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 기억에 굉장한 인상적인 장면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앉은뱅이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라고 다시금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고 있기는 한데 그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기대하는 시선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기대하던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 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는 뻔뻔하게 I have no silver and gold. 난 돈이 없다. 그렇게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쳐다보라 라고 얘기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함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함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취를 감춘 그 예수가 성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전히 기도하던 제자들 안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비록 안전뱅이의 물질적인 기대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실 성경 주석의 설명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성전 기금으로도 그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먹에 쥐어지는 성전 기금의 돈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앉은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4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재림마을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자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앉은뱅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넉넉히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 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음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의 소리 없는 절규를 제대로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앉은뱅이를 지나쳐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그를 적선하는 데만 그쳤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앉은뱅이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가치를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앉은뱅이처럼 소리 없는 절규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기에서 모세는 진정한 헌신에 대해 정의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는 것이며 지극히 불쾌한 의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가 친구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의 요구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위 자손들은 범죄와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했다. 아론과 모세는 모두 무라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돌리는 일에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당신의 자비를 통하여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던 때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모두 계속적으로 불평에 대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피곤에 지쳐 격분했으며 저들을 위하여 반석을 열 수 있는 권능을 주장했다.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그들 중에서 여호와를 성별하여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황금 기회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물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저들의 불평이 마치 저들에게 최대의 시련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처럼 여겼다. 그들이 거슬러 범죄하고 존귀를 돌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그분의 임명을 받은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림으로 그들의 최고의 친구이신 분을 모욕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었다. 이 고귀한 지도자들의 죄는 컸다. 그들의 생애는 끝날 때까지 모본이 될 뻔했다. 그들은 크게 높임과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죄나 좀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죄나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책임을 물으신다.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견책하고 정죄하지 않는 이들을 경건한 인물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서 비헌신적인 영향력에 대해 저들의 성실성을 굴복하지 않은 이들을 경건과 그리스도인적 정신이 부족한 인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굳건히 서서 어떠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이들은 우리 구주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겪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험에 굴복하는 자, 잘못을 정죄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어떠한 압력을 거슬러 의를 수호하는 일에 저들의 영향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자들은 아마 수많은 상심을 피하고 많은 곤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나 그들은 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매우 풍부한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조화된 인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악을 저지할 능력을 얻으며 의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혹심한 투쟁이 따를 것이며 거의 홀로 서는 때가 자주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들의 의지할 뿐으로 삼을 때에 고귀한 승리는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저들의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의 도덕적 감수성은 예민하고 명석하며 그들의 도덕성은 그릇된 가마를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치 모세의 성실성처럼 그들의 성실성도 지극히 순수한 성격의 것이 될 것이다. 온유하고 굴복하기 잘하는 정신, 백성을 즐겁게 하려는 욕망, 이것 때문에 아론은 저들의 죄에 대해 그가 승인한 막대한 범죄에 대해 눈이 멀었다.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그의 행실 때문에 3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모세의 길과 얼마나 대조되는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서 백성이 무사히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한 후에 완고하게 반역을 계속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기 위하여 공의를 집행한 후에 모세는 또 다른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된 친구요 백성의 친구임을 입증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모세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저들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저들이 큰 죄를 지었으며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리고 그는 소심함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의 유익과 자기의 목숨이 너무 긴밀히 서로 짜 넣어져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만일 저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면, 만일 저들의 이름이 당신의 책에서 도말될 수밖에 없다면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도말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모세의 앞에 보내어 언약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갱신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의 요구가 응답된 것을 알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인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흥미롭게 알프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에델바이스 이야기도 들었고 또 아이거 북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산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산악인 가운데 하나가 어몽길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명하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서울에 살면서 도봉산을 자주 갔는데 그분이 도봉산에서 그 꿈을 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쓰신 이 책 가운데 에베레스트를 다녀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하나를 써놓으신 게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원고에도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알프스라고 하면은 정말 구름이 바다처럼 이 운해에 휘감겨 있어요. 그래서 운해에 휘감긴 이 알프스 설봉들의 이 장쾌한 위용을 감동적으로 감상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다른 등산 전동차에 환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융프라우 요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바위를 파서 만든 7km나 되는 터널입니다. 터널 안역은 가다가 두 개 그 특별 역에서 쉬는데 아이거 반트 역이고요. 또 아이스 메이어 역입니다. 두 번이나 쉬면서 또 감망대에 나가서 알프스의 서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눈, 눈입니다. 사방이 다 눈입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또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길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어디 있는지 경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난반사를 일으켜 원근감이 없어버린 이 현상, 화이트 아웃 현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백시,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백시를 말합니다. 눈 속에서 경계의 선을 따지는 게 얼마나 무의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눈 속에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자기 스스로 그으려고 하는 경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눈 속에 사는 그 인생인데 자기는 뭐 잘났다고 이 경계를 말이야 탁 세우려고 하다가 관계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늘과 맞닿은 만년설의 난반사가 일으키는 이 화이트 아웃 현상, 곧 백시 현상을 제 생에 반추할 때 후회스러움이 앞장섰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살기도 하고 흐지부지하게 얼버무릴 줄 아는 처신이 삶의 한 치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주 바보같이 살았어요. 경계선을 너무 명확하게 그으려고 너무 날카로운 칼날의 생애를 살아온 게 다 살고 보니까 후회스럽습니다. 이거는 제 가치관 때문에 그랬는데 진실에 침묵할 때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잘못된 것에 침묵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그놈의 그 가치관 때문에 옳고 그름의 선을 아주 분명히 그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자초하고 어쩐지 서먹서먹한 관계가 조성되어서 결국 인격이 무너지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 죄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더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계를 그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편 69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도다. 그 말이 이해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은 건 알고도 모르는 척, 또 어스루하고 때때로 경계도 분간하지 못하는 척 침묵해야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래 살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나의 잣대를 갖고 경계를 그으려 괜히 섣불리 나서지 말고 그런 때는 좀 못 본 척하며 어리숙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잣대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내 잣대를 들이대어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못 고쳐요. 특별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대로 신자는 잘 고치는데 목사님을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잘 안 돼 보니까 자,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저 그러니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며 가만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야멸차게 따지고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도 못 드는 척하며 고개 끄덕끄덕하며 반격하거나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스르르 빼면서 져줄 뿐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오히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원만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침묵이 금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혜가 삶의 백시, 즉 화이트 아웃 현상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백시의 지혜가 빚어내는 명철한 처신이 삶을 빛나게 하고 오히려 인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한 대로 마치 그림에서 다빈치가 사용한 스푸마토 기법, 즉 색깔 사이에 이 경계선을 긋지 않고 흐리게 그려가지고 부드럽게 옮아가는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해변에 우리가 서서 보면은 목사님 물의 경계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바닷물만 그 선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들락날락한다고 시편 104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비판으로 공격해오면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스리슬쩍 넘어가는 이런 화이트아웃 현상, 백시의 현상, 이런 삶, 아 이게 참 훌륭한 삶인데 잘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모로 딱 꺾고 딴전도 피워보고 그게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해의 눈을 감고 관용과 포용으로 아우르면서 유연하게 사는 초연의 삶, 백시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뭐 내 신앙의 경계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심은 있는 겁니다. 세상을 합평하게 살려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체념해서 좀 모자라는 듯 잠시 이렇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잠시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재치 있게 대처하는 명철이 빛나는 기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록 우유부단하다, 뭐 저 사람 흐리멍텅하다, 결단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은 마음을 헹구고 달간의 경지에 이른 중심이 아주 탄탄한 평온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 딱 맞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갈대 같은 삶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저기 석관동 쪽에 중랑천 옆에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 사는데요. 때때로 저는 이 중랑천에 산책을 나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갈대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비록 범위는 작지만은 제 방에서 이리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드넓은 갈대밭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갈대는 강변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박고 고스란히 서가지고 가을을 거쳐 겨울을 견뎌냅니다. 한 생을 버티는 이 갈대는 강바람이 일 때마다 중심은 잃지 않고 잡은 채 춤사위를 벌져요. 실바람에 말이죠. 마치 노인이 흰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대는 흰머리 풀어헤치고 저희끼리 몸을 부비며 비비며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것도 세기에 따라 갈대의 춤과 노래도 달라지는데 왼쪽에서 불어오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기울이고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왼쪽으로 기울이고 뒤에서 오면은 앞쪽으로 앞쪽에서 오면 뒤쪽으로 그렇지만은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아든 새들이 갈대의 가무에 하답을 합니다. 이렇게 갈대는 바람이 불면 허리를 굽히고 바람이 지나면 다시 일어서는 이와 같은 생애, 이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강조하는데 좌우 앞뒤 가릴 것 없이 바람 따라 흔들리지만은 굽히지만은 절대로 중심은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또 잠시 굽혔다 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보기 좋아 새들이 찾아와 노래로 이렇게 격려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낙조의 이 붉은 빛을 머금은 갈대의 춤 사이 이것은 익은 서정으로 제 마음의 긴 여운을 남깁니다. 사람 살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갈대처럼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바람 따라 굽힐 줄 아는 유연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백시의 삶입니다. 그게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삶. 쌓아왔던 시간만큼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삶. 그것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그 경지에 이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일렁이는 내면은 숨기고 말소리도 표정도 도인처럼 담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42장 7절에 보면 요셉은 인생을 달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관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는 이렇습니다. 백신은 금이요 침묵은 은이며 반격은 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좀 덜 된 사람은 반격을 합니다. 조금 더 된 사람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은 사람은 백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삶이 이런 달간의 절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익어가는 삶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아까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도 시를 짓고 싶었는데 시인이 아니라서 힘들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쭉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시인으로 출발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어릴 때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그 시를 외웠던 것처럼 높은 산 위에 한 그루 서 있는 그 이 큰 나무처럼 독야청청하는 그런 이 산만 많이 생각해왔는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가에 서 있는 이 갈대처럼 흔들려도 중심이 박혀있으면 결코 이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다. 그리고 멋있는 삶이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설산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장엄해요. 장엄한 설산이 곧 쏟아질 듯 펼쳐집니다. 순백의 눈꽃이 연출해내는 이 아름다운 설경. 그걸 바라보니까 가슴이 확 트이면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요. 한국에서는 이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새하얀 세상을 말이죠. 7월 여름인데도 이 알프스에서는 눈을 볼 수 있으니 정말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신비로울 뿐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천만 송이의 설화가 흐드러지게 만발해서 광활한 이 육추라 하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의 결정은 이 육각이라 그래요. 육각이라 그래서 육추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셨어요. 욥기 38장 22절부터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눈 연구에 몰두한 윌슨 벤틀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각기 다른 눈의 결정 6천 개를 채집해가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요. 무려 6천 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세하면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의 창조물이 바로 눈이다 그랬습니다. 신은 그 자랑스러운 보물의 창고를 욥에게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눈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들어가 봤느냐 하나님께서 격투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저축했다 환난의 때를 위해서 저축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안권에 저항하던 이 왈덴스인들 주로 이제 왈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왈도를 따르던 성도들을 왈덴스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유물 숭배와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마리아 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 맞추고 거기에 기도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을 왈도파들은 우상 숭배로 보고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교황청의 박해를 받아서 프랑스 산중으로 도망을 갔어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며 암혈에서 살았습니다. 이 왈도파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산 곳이 암혈, 바위로 파여 있는 이런 굴에서 살았습니다. 왈도파 성도들은 스위스는 물론 독일, 폴란드, 보헤미아 및 헝가리의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알프스에 살면서 장사꾼으로 가장해서 이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잡혀 하형주에 불타 죽을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488년에 아주 참 역사에 가증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로마 교황 이노첸시오 8세, 이분은 1484년에서 1492년까지 교황으로 재위가 있었는데, 그가 이단 박멸을 하겠다고 그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 프랑스 군을 동원을 했어요. 알프스 로이 골짜기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왈도파 교인들이 거기에 피신해서 굴 속에 3,00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 불을 놓으니까 연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다 질식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왈덴스인들이 오늘 우리가 전동차로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이 알프스의 암혈에서 살을 것을 생각하니 남달리 감회가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암혈에 살며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어떤 각오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조용히 다짐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알프스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